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뉴욕 회담이 전격 연기됐습니다. 헤드 노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오늘 성명을 통해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폼페오 장관과 북한 당국자들과의 회담이 나중에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 일정이 허락될 때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회담 연기 배경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노워트 대변인은 또 진행 중인 대화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며 미국은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합의를 이행하는데 계속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회담 연기와 관련해 아직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실시된 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하원 다수당을 8년 만에 탈환했습니다. 공화당은 연방 상원 다수당을 유지했습니다. 현재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에 필요한 218석 이상을 확보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원 의원 435명 전원을 새로 뽑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8년 만에 다수당을 탈환하면서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더욱 강력한 견제가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전체 100명 가운데 35명을 새로 선출하는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 자리를 지켰습니다. 공화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상원에서 2석 이상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놓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는 오늘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과격한 발언을 계속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노다로 일본 외상은 6일 기자들에게 이 문제는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끝난 이야기인데 한국의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건 폭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전범 기업인 신일본 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신장 자치구 재교육센터에 대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비판을 또다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어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중국은 일부 국가들의 편견으로 가득한 정치적 의혹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모든 소수민족의 권리를 법에 따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 대상인 중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했으며 미국 등 일부 회원국들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캠프의 인권 탄압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중국이 해당 지역에 임의로 억류하고 있는 수십만 혹은 수백만 명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영국에서 발생한 전직 러시아 스파이 암살 시도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헤더 노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국무부는 러시아가 생화학무기 통제와 전쟁 종식법 CBW에 따른 조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할 수 없다고 미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워트 대변인은 또 추가 제재 이행을 지시하는 CBW의 규정에 따라 제재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8월 러시아 정부가 자국민에게 치명적인 화학무기를 사용함으로써 국제법을 어겼다면서 미국 기업들이 전자기기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수 없도록 제재했습니다. 이란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에 일부 회원국들이 미국의 이란 제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장관급 공동 점검 회의를 해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란 언론은 어제 비잔 잔간의 이란 석유 장관이 모하마드 사누시 바르킨토 오페크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이같이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관급 공동점검회의는 오펙 회원국과 비회원국 등을 포함해 주요 산유국 장관급 인사로 구성돼 석유 증산 문제 등을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장관의 이란 장관은 서한에서 일부 위원회 회원국들이 이란에 대해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제재를 부과한 미국을 공개적으로 편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오는 8일로 예정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뉴욕 회담이 전격 연기됐습니다. 조셉 던포드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미북 협상이 진전되면 한반도 준비태세에서도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에 소송을 제기한 오토 원비어의 가족과 한반도 전문가들이 다음 달 19일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합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쪽 지방부터 비가 내리겠고 북부 산간 지역으로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가 1에서 4미터,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만남이 전격 연기됐습니다. 국무부는 양측 일정이 허락될 때 다시 만날 것이라면서 대화는 계속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8일 예정된 폼페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뉴욕 회담이 하루 앞두고 전격 연기됐습니다. 헤더 노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7일 성명을 통해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폼페오 장관과 북한 당국자들과의 회담이 나중에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 일정이 허락될 때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회담 연기 배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노워트 대변인은 또 진행 중인 대화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며 미국은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는 데 계속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회담 연기와 관련해 아직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한국 언론은 회담을 앞두고 이상 기류가 이미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이 당초 7일 오후 베이징 서우두공항에서 출발하는 뉴욕행 비행편을 예약했다가 6일 오전 취소했다는 겁니다. 국무부가 폼페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회담 일정을 공식 발표한 것은 지난 5일. 노워트 대변인은 폼페오 장관이 김 부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8일 뉴욕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북 간 고위급 회담 일정이 잡혔다가 전격 취소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8월 폼페오 장관이 방북 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북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충분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느껴 폼페오 장관에게 현 시점에서 북한을 방문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북 협상이 진전되면 한반도 준비태세에서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셉 던포드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에서 외교적 진전이 군사적으로는 불편함을 가져오겠지만 국방부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던포드 의장은 미북 협상 진전이 한반도 준비태세의 변화를 가져올 것을 시사했습니다. 던포드 의장은 5일 미국 듀크 대학교에서 진행된 포럼에서 외교 부문에서 더 성공하면 할수록 군사 부문에서는 더 불편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frankly, the more successful we are in the diplomatic track, the more uncomfortable we will be in the military space.
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미북 협상은 한반도에서 군사 준비 태세의 일부 변화를 시작해야 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폼페오 장관을 지원하고 한반도의 평화적인 비핵화라는 바람직한 최종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와 국무부 간 협력의 중요성도 역설했습니다.
There is nothing that we do in the Department of Defense in the Pacific today. Or certainly on the peninsula where we don't have a conversation with Secretary
국방부가 태평양, 특히 한반도에서 폼페오 국무장관과 소통하지 않고 진행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정제유 등의 선박 간 환적을 저지하는 활동을 통해서도 폼페오 장관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과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2만 8,500명의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며 이것은 억제가 실패할 경우 이에 대응하고 한국에 대한 미군의 방위 공약을 달성할 역량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덤포드 의장은 주한미군 주둔이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The war is not over. We have an armistice right now. And the United States has a treaty alliance with South Korea. We have an alliance that says we will come.
한반도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협정 상태이고 미국은 한국이 공격받을 경우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방위 조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온 것은 전례 없는 대북 압박의 결과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압박이라는 대북 정책의 방향을 설정한 상황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They said two things. They said number one, North Korea will never give up their nuclear weapons because they're inextricably linked to regime survival.
정보당국이 지난해 2월 열린 북한 관련 회의에서 렉스 틸러슨 당시 국무장관에게 북한은 정권의 생존과 직결된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 위협보다 한반도 안정을 더욱 중요시하는 중국은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했다는 설명입니다. 덤포드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두 가지 가정을 시험해보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를 통한 전례 없는 대북 압박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이례적인 지지를 받으며 강력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채택하고 이행했으며 그 결과 지금 북한과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외교를 통해 즉각적인 해법이 나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expect we'll have an immediate solution diplomatically, but we've ceased the testing and the nuclear development. What has not changed?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중단시켰지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역량은 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때문에 폼페오 장관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에도 군의 임무는 군사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덤포드 의장은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현재 한반도에서 군사태세 축소를 계획하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북 협상이 진전될 경우 적절하게 조정할 준비는 돼 있어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현재 한반도에서 군사태세를 축소 계획하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북 협상이 진전될 경우 적절하게 조정할 준비는 돼 있어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현재 한반도에서 군사적 준비태세를 축소할 계획이 없다고 미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합참의장 공보참모 패트리트 라이더 대령은 6일 미북 협상이 진전되면 한반도 군사태세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조셉 덤포드 합참의장의 최근 발언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연합훈련 축소를 의미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현재 이를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면서 덤포드 의장의 발언은 북한과 진행 중인 외교 협상에 관한 한 국무부를 지원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 국방부의 추가적인 조치가 뒤따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협상이 진전되면 폼페오 장관의 노력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적절하게 조정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게 덤포드 의장 발언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라이더 대령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과 비질런트 에이스 연습을 유예한 데서 입증됐듯이 국방부가 이미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북 협상 진전이 한반도 미군 태세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조셉 덤포드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발언에 대해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반도 미한 군사 역량이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추가 미한 연합군사훈련 유예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만 주한미군 규모에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스 벤의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덤포드 합참의장이 외교적 부분에서 미국은 미한 연합군사훈련들을 중단시켰으며 이는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을 매우 불편하게 한다는 의미를 전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I think in this particular case that what he's talking about is on the diplomatic track what we've done is we've shut down exercise.
베넨 연구원은 6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날 덤포드 합참 의장이 외교 부분에서 성공할수록 군사 부분에서 우리는 더 불편해질 것이라며 미북 협상은 시간이 갈수록 한반도 미군 태세에 어느 정도 변화를 주기 시작해야 하는 형태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이어 군사훈련 유예와 같은 추가 변화가 요구될 수 있다며 여기에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한 방법으로서 주한미군 축소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반도에 필요 이상의 병력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 공군이나 육군 부대를 쉽게 철수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축소를 결정할 경우 외교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군사적으로는 손상을 입힐 것이라는 점을 덤포드 합참의장이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the problem with that is that the U.S. doesn't really have any excess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It's not like one can turn to
브루스 클리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덤포드 합참의장의 이번 발언에는 여러 군사훈련들이 중단되면서 한반도 미한 연합군사 역량이 저하되고 있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면서도 주한미군에 대한 변화를 시사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he's trying to sort of signal that on the one hand it is having an impact on our forces. On the other hand, it's being done in the context of bigger political and diplomatic objectives.
한편으로는 미한 연합군사 훈련 중단이 미군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더 큰 정치 외교적 목표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덤포드 합참의장은 이 같은 메시지를 외견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계획에 반대하는 듯 비춰지지 않는 방식으로 전달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릭너 연구원은 한국의 단독 군사훈련뿐만 아니라 미한 연합군사훈련도 잇따라 취소됐다며 결국은 군사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덤포드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을 비롯한 여러 미군 대장들은 미한 연합군의 역량 저하가 현재로선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현상이 누적돼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Well, what we've seen is a series of military exercises, both combined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as well as unilateral South Korean exercises, have been canceled.
버나드 샴푸 전 미 8군 사령관도 덤포드 합참의장의 이번 발언은 이미 최근 발생한 바와 같이 외교적 조치를 취하려면 군사적 준비 태세의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y assumption is that what he's saying is exactly what has occurred recently, and that to do some of these take some of these diplomatic measures are going to necessarily.
그러나 이런 위험은 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동맹은 이미 미한 연합군사 훈련을 제안함으로써 외교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고. 이로 인해 군사 태세에 생길 어느 정도의 위험은 예상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런 종류의 조치는 외교에 필요한 지원 행동이라는 데 확신을 갖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The alliance has already demonstrated a willingness to create the opportunity for diplomacy by curbing the exercises, assuming some risk with readiness in doing that, but
샴푸 전 사령관은 최선의 군사적 조언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근본적으로 미국은 모든 당사국들이 동의한 합의가 있기 전까지 군사 태세를 저버리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ultimately, given their best military advice, is that we would not forsake readiness until there is some kind of
이어 일각에서는 미국이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주한미군 재배치는 어떤 경우에서든 조건에 기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나친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Like General Dunford says, change is uncomfortable. So, yes, I think he's doing that, but I don't think he's foreshadowing major changes.
덤포드 합참의장이 밝힌 대로 한반도 미군 태세의 변화가 군사 측면에서 다소 불편할 것일 순 있지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메스엘 선임연구원은 최근 열린 미한 안보협의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과 최근 이뤄진 일련의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미국은 미한 연합군사령부에 대한 공약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거나 북한과 신뢰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주한미군에 변화를 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주한미군은 북한과 협상할 문제가 아니며 주한미군에 대한 변화는 미한연합군이 한국에 대한 방위 역량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미군 태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현 시점에서 검토되는 건 역시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I mean, I think it's natural, you know, that you know, with everything that's evolving, you know, if there's an end to war declaration.
최근 채택된 남북 군사 합의서와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그리고 2020년 신임 한국군 대장이 미한 연합 사령관을 맡게 되는 등 최근 이뤄지고 있는 변화들을 감안할 때 한국에 있는 미군 구조를 철저히 들여다볼 시기가 됐다는 설명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 의회 조사국이 북한의 비핵화와 같은 북한 외교에 대한 여러 의문점을 지적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미북 정상회담과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도 북한은 여전히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최근 발간한 북한 외교 10월 보고서에서 북한은 수년간의 적대적인 태세에서 올해 초 대화 공세로 전환해 미국, 한국,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공개적으로 동의하면서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해체에 동의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과 남북한은 종전선언의 첫 단계에 이르는 평화체제를 이루기로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런 북한의 태도에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영변 외에 존재하는 핵시설과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의 양과 핵탄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핵화 시간표와 검증 과정 합의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런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또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도 공언했지만 그것도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한의 외교는 거짓말의 연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은 큰 양보를 얻기 위해 정상 간 회담을 추구한다면서 비핵화 세부 사항 조율을 위한 실무 회담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미한 연합군 사령부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군 대장이 연합 사령관을 맡아도 미한 군 지휘 체계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한 연합군 사령부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동맹의 공약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높게 평가했습니다.
Well, I think this is very good. I'm especially pleased about the whole issue of the OPCON transfer. That this is, you know, to me, the SCM.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한연합사는 지금까지 설립된 연합사 중 최고의 전투사령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을 맡도록 한 것은 한국군 지도력에 대한 미국의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이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Putting a Korean general in charge. Does two things. One, it demonstrates U.S. confidence in Korean leadership. But two, there's really no change.
특히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을 맡아도 연합군 통제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며 연합사가 군사위원회의 지휘를 따르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사위원회는 한국 합참의장과 미국 합참의장, 한국 국방장관과 미 국방장관, 그리고 태평양 사령관, 이렇게 양국 군 당국 대표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군사위원회가 연합사의 전략적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에는 변화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현재 빈센트 브루스 주한 미군 사령관 겸 미한 연합 사령관이 미한 양측 대통령의 지위를 동등하게 따르듯이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의 연합 사령관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군사위원회는 연합사보다 높은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한국 대장이 연합사령관을 맡는 것은 미국은 다른 나라 군대의 지위를 받지 않는다는 미국의 관례인 이른바 퍼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so now there are Americans who will say that we shouldn't be under the command of a Korean general. But the fact is, just like currently.
이어 한국은 군에 대한 주도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수십 년 동안 연합사와 주한미군은 주권 문제라고 잘못 믿으며 전작권 환수를 주장해왔다며 이제 반대로 미국인들도 퍼싱 원칙을 거론하며 이런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the downside is that now, you know, for decades, Korean people have mistakenly believed that the Combined Forces Command in the presence of USFK was a sovereign.
맥스웰 연구원은 미한 군 당국의 이번 움직임은 동맹의 자연스러운 진화이며 한국군 주도의 연합사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북한의 불안정, 붕괴 사태와 같은 유사시, 또 한국 주도의 통일의 적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Well, I think it's a natural evolution of the alliance. It is, you know, it's also going to.
랄프 코사 태평양 포럼 소장도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 폐지는 시기상조일 것이라며 연합사 유지는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Well, I think that's generally good news. I was very concerned that when OPCON transferred, there were people that were talking about ending the Combined Forces Command, and I thought that was certainly premature.
이어 한국의 군사 역량과 작정 수행 능력뿐 아니라 북한의 군사 역량 또한 전작권 전환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 some respects, that it does. I mean, obviously, right now the United States provides a nuclear umbrella, and that's a critical component.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어 북한의 비핵화는 전작권 전환 결정의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러나 미한 동맹이 오래 지속된 이유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재래식, 비재래식 전투 역량 때문이라며 전작권 전환 시 고려될 요소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북한의 이런 위협에 맞설 준비가 얼마나 됐고 미국의 지원이 얼만큼 요구되는지 평가해야 한다며 주로 공중과 해상에서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고 지상은 한국이 도맡을 준비가 됐다면 전작권 전환은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전작권 전환이 고려되면서 일각에서는 미한 동맹의 미래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미한 양국이 이런 연합 방위 지침을 마련한 것은 동맹을 지속하겠다는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there's a lot of people that are nervous about the future of the alliance and whether or not that would be up for grabs or up for negotiation. So I think by laying out these guidelines.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이런 연합 방위 지침을 보다 큰 틀에서 해석했습니다.
Progress toward eventually, you know, trying to return to normal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eople need to think now about what will happen.
미국과 한국은 궁극적으로 한반도를 정상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를 진전시키고 있으며 한국과 북한이 적국이 아니라 독립적인 국가로 양립하는 정상적인 상황이 됐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 대장이 연합사령관을 맡도록 결정한 것처럼 이제 한국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주한미군 철수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정권에 소송을 제기한 오토 원비어의 가족과 한반도 전문가들이 다음 달 19일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합니다. 가족들의 고통과 북한의 고문 실태 등을 증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원비어 측 증인들에게 12월 19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날 증인들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장인 베럴 하월 판사 앞에서 증언을 하게 되며 장소는 법원 내 22A호로 결정됐습니다. 오토 원비어 측 변호인은 지난달 31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다음 달 6명의 증인을 동반한 증거 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 12월 18일과 19일, 20일 사흘을 제시했었습니다. 증인으로는 원비어의 부모와 형제 등 4명과 한반도 전문가인 이성윤 미 터프츠대학 교수, 북한 인권 전문가인 데이비드 호크 미 북한인권위원회 위원 등 총 6명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원비어의 가족들은 이번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과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원비어의 죽음 이후 가족들이 받은 충격을 포함한 피해 부분에 대해 증언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가족 외에 이 교수와 호크 위원 등도 북한의 책임 부분에 대해 증언을 하게 되며 북한이 원비어에게 자행한 인질극과 고문, 적법한 사법 절차 없이 이뤄진 살인에 대한 전문 지식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앞서 원비어의 부모인 프레드와 신디 원비어 씨는 지난 4월 아들이 북한의 고문 때문에 사망했다며 북한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10일에는 주치의와 이성윤 교수, 호크 의원 등과 함께 원비어의 사망 원인이 북한 고문 때문이란 점을 뒷받침하는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원비어의 부모는 특히 원비어가 북한 여행에 나서게 된 경위와 억류 당시 가족들의 상황, 이후 혼수 상태로 돌아온 원비어의 치료 중단 결정을 내리기까지 과정 등을 상세히 담았습니다. 또 원비어의 주치의 등은 원비어의 아랫니 두 개의 위치가 크게 바뀌었다면서 물리력이 가해졌다고 지적했고, 이 교수와 호크 위원은 북한의 과거 고문 사례를 제시하며 북한의 책임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원비어 측 변호인은 원비어가 사망할 당시 나이와 학력 등을 고려해 그가 생존했을 경우에 자산 가치를 199만 달러, 420만 달러, 603만 달러 등 세 가지 금액으로 추산해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북한 측은 아직까지 이번 소송에 대한 공식 대응 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원비어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성의껏 치료했다며 고문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원자력 발전소 등 민수용으로 전환시키는데 핵 협상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래리 프레슬러 전 상원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에너지 부족을 겪는 북한을 설득해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복귀시켜 핵 개발을 평화적인 목적으로 돌리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프레슬러 전 의원은 공화당 소속으로 1990년대 상원 군축 소위원장을 지내며 파키스탄과 인도 핵 문제를 다룬 바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현재 북한 문제가 어디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Well, I think President Trump has done an excellent job of getting started, a dialogue started. If you go back two years ago, we weren't here.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는데 훌륭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2년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북한이 다소 냉랭하긴 하지만 북한 관련 상황은 안정기에 진입했다고 생각합니다.
상원 의원 시절 군사위 군축소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파키스탄과 인도 핵 문제에 깊이 관여하셨는데요. 북한을 어떻게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복귀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South Korea has been a very active participant and they export nuclear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는 등 매우 활발한 NPT 회원국입니다. 북한도 NPT에 가입해 한국과 북한 양국이 모두 원자력 에너지를 평화적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도 전기 공급을 위해 원자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미국은 북한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기서 까다로운 부분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핵폭탄 제재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대화의 문을 열어줬고 추가 협상을 위한 테이블도 열어놨습니다.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한 셈입니다.
과거 미국이 파키스탄과 인도 핵 문제를 다뤘던 방식으로 북한을 다루는 것이 적절할까요?
I think we failed in Pakistan and in India because we were trying to keep the subton that not nuclearized. And
파키스탄과 인도는 미국이 다소 실패한 사례입니다. 모두 핵무기를 갖게 됐으니까요. 인도는 예외를 인정받아 NPT에 가입하지 않아도 됐고 원자력 발전소도 갖고 있습니다. 파키스탄도 원자력 에너지와 핵폭탄을 갖고 있고 보유 핵무기도 상당히 많아서 사실 북한보다 더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줄이거나 완전히 폐기하도록 모든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북한이 그렇게 한다면 마샬 플랜 같은 경제적 보상이나 원조를 통해 북한을 도울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파키스탄의 조용한 핵개발 전략을 모방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I hope not, because Pakistan has gotten away with having nuclear weapons when we passed the Pressler Amendment that was named after me.
그런 방식을 모방하고 있는 게 아니길 바랍니다. 파키스탄은 상황을 교묘히 모면해서 핵무기 보유를 저지당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을 딴 프레슬러 수정안이 1990년 발효된 이후 미국은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 경제 원조를 5년간 중단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 법에 유예를 적용해 원조가 재개됐죠. 당시 원조를 계속 중단했더라면 파키스탄의 핵개발을 성공적으로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를 교훈 삼아 대북 제재를 유예해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군축 협상의 모습을 보이며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는 것 같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Well, reluctantly, North Korea is a nuclear power. It does have nuclear weapons. So, as far as I'm concerned, we should acknowledge it or recognize it.
인정하기 싫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가진 핵보유국입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 또는 인식하든지 혹은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든 비난하든지 택해야만 합니다.
북한이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 되도록 하는 일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Well, it's hard because it's an inconsistent. This whole nuclear debate is very inconsistent. We have nuclear weapons. The five great powers.
핵 협상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저는 이 모든 핵 논의를 매우 모순적으로 보는데요. 미국을 포함한 5대 강대국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핵무기 보유는 안 된다는 식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핵확산은 이미 세계적인 문제가 됐는데요. 브라질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외부 세계의 압박으로 인해 핵무기 개발에서 물러선 경우도 있지만요.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핵무기 개발을 막는 노력을 지속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도 핵확산에 책임이 있으며 이 또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러시아와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에서 비롯됐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Well, yes, it does. Of course, we have China and Russia, and then we.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국가들은 핵무기를 가진 대리인을 두고 싶어하니까요. 하지만 중국이 북한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북한은 중국의 대리인이지만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사찰을 허용하는 대가로 엄청난 원조를 제공할 준비가 됐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도 번영과 한국과의 통일을 위해 현명한 것이고요.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선 강대국들의 상당한 원조와 협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래리 프레슬러 전 상원의원으로부터 북핵 문제와 비핵화 협상의 전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10대 탈북 남성 한 명이 지난 1일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올해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6명,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218명이 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 탈북민 한 명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10대 남성으로 미 중서부 미시건주에 정착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모두 6명이 됐습니다. 지난 1월 10대 탈북 여성 2명이 미국에 입국해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정착했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40대 탈북 여성 1명이 입국해 유타주에 정착했고 이어 지난 9월에는 20대 여성 2명이 각각 서부 유타주와 남동부 켄터키주에 정착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을 거치지 않고 제3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 바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탈북민들은 미 의회가 지난 2004년에 제정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 5월에 처음으로 6명의 탈북 난민이 들어온 곳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18명이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했습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 난민 규모는 지난 2008년에 38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줄었고 특히 지난해에는 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북한 인권 전문가들과 탈북 지원 활동가들은 북한과 중국 당국이 국경 보안을 강화하면서 북한을 탈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 국무부는 올해 발표한 북한 인권 보고서에서 비정부기구와 언론 보도들을 인용하며 북한의 국경 경비대는 무단으로 탈북하는 주민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탈북민들이 미국으로 오는 주된 통로인 태국에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심사 기간이 너무 길고 복잡한 것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이 제출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결의안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 방문 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또 미국이 강하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유엔 총회 회원국들이 회람 중인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국제 형사 재판소 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전문가들은 14년 연속 이어질 예정인 결의안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의안 작성에 그쳐선 안 되고 실행을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베르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유엔은 결의안 제출뿐 아니라 산하 인도주의 기관들이 내용을 실행하도록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Nations can have a resolution, but they must also make sure that the humanitarian part of the organization is also part of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 현장으로 지목된 정치범 수용소를 이제는 직접 찾아가 실태를 밝혀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유엔 결의안에도 포함돼 있지만 인도주의 기구들이 아직 방문 신청을 하지 않은 만큼 이 기구들의 현장 방문 요청을 촉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They're mentioned in the resolution. Humanitarian organizations have not requested access to these camps.
코엔 전 차관보는 또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미국의 단독 제재를 강화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외부 정보 전달 활동을 벌여온 미국 인권재단 측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온 지금이 인권 문제를 제기할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단체의 알렉스 글래드스타인 전략기획실장은 평화협상에는 지속적인 개혁 촉구가 수반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김씨 정권은 70년 넘게 해온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the peace process needs to be driven by a constant pushing for reform. Otherwise, the Kim regime just gets what it wants.
인권 전문가들은 평화를 이유로 인권 유린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 침묵은 지금 북한 정권이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내 탈북 여성들은 북한 관리들이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일삼는다는 국제인권단체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북한 여성들이 당하는 성폭력 실태를 더 많이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미 동부에 사는 탈북민 데보라 씨는 북한 관리들이 여성들에게 자행하는 성폭행과 성추행의 실상을 담은 휴먼 라이츠 워치의 최근 보고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100% 동감이죠. 제가 많이 당해봤고 해가지고 좀 반반하게 생긴 여자애들면은 막 굴러내고 심부름시키고 막 그러고 하면서 막 추행 같은 거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부당한 보복이 두려워 간부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탓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가족들에게조차 피해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6년 미국에 정착한 데보라 씨는 성폭력을 범죄로 엄하게 다스리는 미국에 와서야 비로소 여성으로서 보호를 받는다고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 와가지고 돌아보니까 아 그때도 그래 그게 범죄구나 그게 잘못된 거고 이게 그때 저 그때 상황에서 내가 진짜 억울한 상황이었구나 막 이런 게 이제 의식이 지금 생기는 거예요.
데보라 씨는 북한에서는 성폭행과 성추행 등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다며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있는 여성들도 성폭력이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여군으로 복무했던 제니퍼 씨는 군대 내에서 성폭력의 희생자가 됐지만 그저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당해도 말을 일단 군사복무 끝날 때까지는 그거 비밀로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그런 경우를 저는 당해봤어요.
제니퍼 씨는 북한 여성들은 성폭행이나 성추행이라는 말조차 잘 알지 못한다며 자신도 중국에 가서야 처음으로 그런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휴먼라이츠워치의 이번 보고서는 북한 여성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은 우리 북한 사람들의 그 성폭행에 대한 그거를 일단은 알리는 게 저는 잘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성폭행이라 그거를 당하지 않게끔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것만 해도 그게 뭐 좋은 일 같아요.
미국 남부에 사는 탈북민 사라 씨는 북한에서는 중학생 이상만 돼도 성폭력에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로 여성들이 성폭력을 많이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당에 입당하기 위해선 성상납을 하는 것이 상식이고 군대에서도 진급을 하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국제연대 마영애 대표는 북한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너무 흔하게 벌어지지만 전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처벌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의 어떤 심심풀이 아니면 자기들의 어떤 그 인간 향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서슴없이 감행을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 대표는 북한에서는 고위층들이 그 같은 성폭력을 자행하기 때문에 하급 관리들은 아무 부담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여성들은 보복이 두려워 이를 견딜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설명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라도 그냥 눈 감고 그냥 이제 그걸 당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여성들의 운명, 고통, 정말 그 잘못 만난 그런 이제 나라에서 살아난 이런 여성들의 운명이 참 비참하고 불쌍하고.
영국의 인권단체인 징검다리의 박지현 대표는 이번 보고서가 아주 적절한 시점에 나와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보고서가 이제 북한 내부에 있는 여성들의 인권 유린을 기본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나온 보고서이기 때문에 또 아주 중요한 시점에 나온 보고서여서 저는 대단히 기쁘고 또 그 보고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박 대표는 북한에서 학교를 다닐 때부터 성폭력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다며 북한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여성들이 차마 말할 수 없는 현실을 제대로 짚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북한 여성들이 당하는 성폭력 실태를 더 많이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이번 보고서가 북한의 실태를 제대로 지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에서 오랫동안 조사를 하여 증인들도 만나고 조사를 하고 정리를 해서 보고서를 표현했기 때문에 아주 질 높은 그러한 보고서를 표현했다고 봅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인권 문제 자체를 부인하던 북한이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Y 보고서가 나온 이후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이번 보고서도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이 오는 11월 11일부터 다큐멘터리 4부작 북한 김씨 왕조의 내부를 방영합니다. 북한 정권이 지난 70년 동안 북한을 얼마나 잔혹하게 통치해왔는지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작품을 제작한 영국의 치리 필름은 북한 정권의 영어 통역사, 일본인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 등 북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다양한 인물 50명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마크 라파엘과 데이비 글로버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이전에도 북한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여러 편 제작됐습니다. 이번 작품은 어떻게 다릅니까?
Slight point of difference is there's 4 hours, which is a very comprehensive look at the whole dynasty. It looks at the subject through a family.
이번 다큐멘터리는 일종의 사례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부작으로 4시간 동안 방영될 예정인데 김 씨 일가를 상당히 포괄적으로 다뤘습니다. 단순히 북한과 북한 지도자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김일성을 시작으로 이 3대가 어떻게 지난 70년 동안 북한을 세습 통치해 왔는지 또 새 지도자가 어떻게 다른지 집중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제작 기간인 1년 반 사이에 북한을 둘러싸고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I mean, we didn't, when we were commissioned, we didn't, there was no sort of Trump.
제작이 결정됐을 때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 같은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던 시기입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는 편집에 들어간 상황이었는데 마지막 편을 조금 손봐야 하긴 했습니다. 이번 작품은 북한에 직접 들어가 촬영하고 북한이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을 찍어오는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북한과 관련한 현 상황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 메시지는 더욱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나요?
The aim was really just to give the viewer kind of the case file of the history. Of the Kim dynasty.
시청자들에게 김씨 왕조에 대한 역사를 자세히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대단히 흥미로웠던 부분은 미국과 북한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서로 간 위기 정책을 유지해왔다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이 가까운 인들만 기억하고 오래된 이야기는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 1편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한국을 침공해 일어난 한국전쟁으로 시작합니다. 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사건 당시 JSA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했던 빅터 비에라 대대장과 첫 TV 인터뷰를 했습니다. 비에라 대대장이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까지 갔었던 얼마나 심각한 사건이었는지 상기시켜줬습니다.
이번 다큐 제작을 위해 50명을 인터뷰하셨습니다. 누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For me, one of the most interesting was a CIA psychiatrist called Gerald Post, who you see in the first episode mainly. And
1편에 나오는 중앙정보국 심리분석가 출신 제럴드 포스트 박사입니다. 포스트 박사는 다른 국가 지도자들의 말투, 몸짓, 표정, 또 어떤 어린 시절들을 보내왔는지 등을 조사해서 연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그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거죠. 미국 대통령들이 각국 정상들을 만날 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포스트 박사가 영상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 명의 심리와 정신 상태를 파악하는데 특히 김정일에게 주목했어요. 김정일이 이미 여러 차례 본 영화 대부와 제임스 본드를 하루 종일 다시 돌려보는 날이 많았다면서 이 영화를 그의 현실 세계에서 모델로 삼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시면서 북한에 대해 새롭게 느끼신 점이 있다면요?
You know, the survival of the family dynasty is paramount, and trying to keep that going is a key element in terms of all the.
김 씨 일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왕조 세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정권을 이어나가는 것인지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다큐 마지막 편에 이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조선시대의 임금이 되기 위해 형제간 서로 칼을 겨눈 역사 등을 소개했는데 북한은 아직 그런 과거 속에 있는 듯 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소설보다 더 흥미로운 것이 북한인 것 같습니다.
북한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또 제작하실 기회가 생기면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싶으신가요?
I hope that we get to cover the peace and the peaceful reunification. That's a personal, obvious point of view. But I hope that represents.
한반도 평화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물론 너무나 개인적인 희망일 수 있지만 이번 4부작 다큐멘터리가 북한을 소재로 한 마지막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평화롭고 행복한 한반도의 모습으로 끝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다큐멘터리 4부작 북한 김씨 왕조의 내부를 제작한 영국인 마크 라파엘과 데이비 글로버 감독으로부터 작품과 관련된 내용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의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일본이 유엔 회의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주권과 관련된 중대한 우려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문제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외무성의 오카무라 요시오미 인권대사는 5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회의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The abduction of Japanese citizens by North Korea are a source of very great concern with respect to.
오카무라 대사는 이날 유엔사나 강제 실종위원회가 실시한 일본 국가 보고서에 대한 심의에서 통역을 통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는 일본의 주권과 관련된 중대한 우려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는 일본인들의 삶과 안전과 관련해서도 크게 우려되는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일본인 납치 문제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At the same time, this flagrant human rights violation, in other words, the abduction of Japanese citizens by North Korea,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는 명백한 인권 유린으로 국제사회 전체에 보편적인 문제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카무라 대사는 일본 정부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일본인 17명이 북한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방식으로 납치된 사람들 가운데 단지 5명만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납치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며 납치된 일본인 모두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오카무라 대사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는 이미 증명된 강제 실종 사례라며 따라서 일본은 강제 실종 희생자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이날 심의에 앞서 강제 실종위원회에 제출한 국가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는 납치된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이 즉각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모든 납치 사건에 대한 진실을 끊임없이 밝히고 가해자들을 일본으로 송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일본인 17명을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로 공식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다른 일본인 실종 사건에도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하며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 자체를 부정하던 북한은 지난 2002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북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13명의 납치를 인정하고 5명을 일본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 8명은 사망했다고 밝히고 나머지 4명에 관해서는 북한에 입국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 2014년 5월 말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전격 합의했지만 곧이어 양국 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이후 공식적인 협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 함께하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18 미국 중간선거 특집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문가 대담을 통해서 중간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또 이번 중간선거에 참여한 많은 미국인들 중에서 탈북자 출신 유권자의 투표 경험에 대한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2018 중간선거 특집 방송 잠시 후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